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핍박받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1절, 4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을 할 때 당했던 능욕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욕을 받았을까요? 40절에 보면 채찍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느꼈던 능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채찍에 맞아서 육신의 고통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능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보니까 suffering disgrac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받았던 것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능욕감,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멸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 이름의 뜻이, 그죠? 사도라는 그 어파슬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게 사도들에게는 가장 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모멸감은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만약 누군가가 그걸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는 이 disgrace, suffering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느꼈던 이 능욕은 당연히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 능욕받는 일 앞에서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욕과 기쁨, 도저히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섞일 수 없는 단어죠. 능욕을 받으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미운 마음이 생겨야 되고 동일하게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대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복수심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욕을 받는데, 능욕을 받는 상황인데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역설입니다. 역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상황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패러독스. 이 역설과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와닿는 글이어서 제가 잠깐 적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지고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더 빈약하게 되었고, 말은 많이 하게 되지만 사랑보다 증오를 쉽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역설적 현상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더 불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봐도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예전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뭐 제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곤 했었는데, 참 그때는 라면 하나 끓여놓고 온 식구가 물을 많이 붓고 먹어도 그 자체가 참 행복이었거든요. 정말 한 끼를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그 컴패션이라는 그 고아,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이제 그 아이들을 세워내는 일을 하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 대표께서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과정 속에서 이제 필리핀에 그 아주 빈민촌을 갔다고 해요. 그 필리핀의 빈민촌은 아프리카의 오지의 그 사람이랑 또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대. 도시 빈민인데 정말 작은 방 안에서 정말 그 우리 오늘날로 보면 가축 우리보다 못한 그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아가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해맑고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그 아이들의 마음은 행복으로 넘쳐나는 거죠. 얼굴에 정말 빛이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역설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 역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설적 표현이 이 교회 이렇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은 자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다. 약한 자로 가. 약할 때 너희가 오히려 강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린 아이 같은 인생이 천국을 경험할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곧 생명의 길이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낼 것이다. 여러분, 역설의 최고봉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에도 그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너희들이 죽으면 부활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역설적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설적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진리죠.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제로 왜곡된 세상의 논리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높아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군림을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천국의 논리는 역설의 논리예요. 이사야 10장에 나왔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천국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천국의 논리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지, 살려주는지를, 높여주는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능욕을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합당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욕을 듣고 또 박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너희를 향한 상이 큼이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박해와 능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에게 허락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은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이 사도행전처럼 사도들이 당한 채찍질을 맞거나 능욕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박해는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서는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이 시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상이 큽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세상적 지식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 진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들이 날마다 매일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도 모였고요 집에도 모였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성전과 집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그룹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집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작은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락방이죠. 이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깊은 영적 교제를 서로 누리는 것, 이 교제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작은 규모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더 깊이 성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채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내가 알고 나의 기도 제목을 그 사람에게도 알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끈끈한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함께 공유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누군가와 영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순간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줄, 기도해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면 이들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도를, 이 십자가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들의 직무였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거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도직을 감당해야 될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영혼을 향한, 저 인생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이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대사명입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삶을,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